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진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진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의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상당히 황당한 그런 본문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리처드 기어라는 신예 배우를 세계적인 탑스타로 만들어준 영화가 사관과 신사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부터 27년 전쯤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개봉이 되어서 수많은 청춘 남녀들의 가슴을 울렸던 잭과 폴라라는 리처드 기어와 데보라 윙거라는 인물의 사랑 이야기죠. 그 영화에는 두 쌍의 젊은 연인이 등장해요. 잭과 시드는 해군 항공사관학교 생도들이고 폴라와 리넷은 제지공장 여공들입니다. 제지공장 여공들은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노동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건 그 마을 제지공장 여공들의 전통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해서 결혼에 성공을 하면 그 지긋지긋한 가난한 마을과 고단한 제지공장을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보라 윙거가 분한 폴라라는 여자는 진심으로 잭을 사랑하게 되고 리넷이라는 여자는 다른 여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드라는 남자의 신분과 소유와 미래를 사랑하죠. 폴라에게는 잭이라는 사람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리넷의 사랑은 시드의 장교 직분과 그의 보장된 미래였던 거예요. 리넷이라는 여자는 행여 그 남자친구를 놓칠까봐 시드에게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줘. 그래야 결혼을 해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시드가 사관학교 졸업을 2주 남겨놓고 사관학교를 자퇴해버려요. 사랑하는 리넷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어요. 시드는 학교를 자퇴하고 반지를 사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리넷에게 가서 청혼을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뛸 듯이 기뻐하던 리넷이 사관학교를 자퇴했다는 시드의 말을 듣자 갑자기 차갑게 돌변을 해서 그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임신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해요. 거짓말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사관생도가 아닌 가난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그런 시드라는 남자는 아무런 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는 단지 그의 사관생도라는 신분과 보장된 미래만을 보고 시드를 유혹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드에게서 사관생도라는 그 매력이 상실이 되어버렸어요. 사관생도가 아닌 시드는 더 이상 그녀의 로망이 될 수 없는 거죠. 시드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고 결국 그 일로 자살합니다. 사관학교 졸업식 날 멋진 장교복을 입은 한 남자가 물론 리처드 기어죠. 제지 공장의 문을 활짝 열고 쩌벅쩌벅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폴라를 번쩍 안아들고 어두컴컴한 제지 공장에서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그 장면 기억나세요? 어두컴컴한 그 공장과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밖이 확 대조가 되잖아요. 그 울트라 라스트 씬의 장면에서 조 카커와 제니퍼 원스가 부른 Up Where We Belong이 쫙 올라가죠. 조건과 배경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서 얻어내고자 하는 똑꼬물에 관심을 가진 가짜 사랑은 그 상대방을 모독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반면 배경이나 조건이나 신분이나 소유 등에 매이지 않는 진실한 사랑은 진정한 연합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묵직한 메시지로 던져준 아주 훌륭한 영화였어요. 특히 그 마지막 장면은 정말 가슴을 떨리게 할 정도로 압권이었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영화를 본 후에 그 영화에 빠져서 거의 10번 정도는 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매번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곤 했어요. 예수님이 가진 힘이나 신분, 그분이 가진 풍요를 얻어내기 위해 거짓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자들을 제지 공장 같은 어두움에 그냥 남겨두시고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한 그분의 신부들을 번쩍 안아서 하늘로 옮겨가실 예수의 모습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넷 같은 사랑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리넷 같은 믿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 집안 사람이지만 그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 폴라 같은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력한 존재처럼 우리의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힘과 풍요와 능력과 신분과 조건 등을 노리고 거짓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리넷과 같은 이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폴라와 같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보통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그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성도의 삶의 특징을 종합하여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야곱의 삶의 익스텐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우리 교회 자신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에요. 성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공통적으로 겪은 일이 뭐죠? 그 셋이 공통적으로 겪은 일. 그걸 알면 우리 교회가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셋이 공통적으로 겪은 일이 뭐예요?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이 이름으로 끝이 나지 않고 결국 찾아짐으로 막을 내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실 것을 모두 가르치신 후에 그를 시험하신 후에 이삭을 고스란히 돌려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었던 거예요. 그 순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요. 이삭은 어땠죠?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에게 속아서 그를 축복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수십 년간 잃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다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려주셨어요. 그렇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20여 년간이나 죽은 아들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들을 뺏긴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빼앗기는 경험을 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둘을 모두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아니 살다 뿐입니까? 애굽의 주가 되어서 다시 눈앞에 나타났어요. 왜 우리의 언약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아들을 잃는 경험을 해야 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건 바로 나라는 존재의 확장이에요. 아들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착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전부 포함하는 그런 유비예요. 나라는 우상을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만들고자 내가 천착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아들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조상들의 아들을 죽이시는 사건으로 나라는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데 필요한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 모든 가치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나 그것은 아들을 잃는 사건이 아니라, 다른 말로 나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빼앗기는 사건이 아니라, 더 멋진 나, 새로운 나의 완성회로의 필연적 과정이며,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얻어내는 필연적 통과 의뢰인 거예요. 아들을 빼앗기는 것, 나를 빼앗기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잃었던 아들들을 더 멋지게 변화시켜서 돌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돌아온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될 우리 성도들의 실존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끊임없이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새 사람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들을 잃었다가 새 아들들을 돌려받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큼 새롭게 변한 아들들을.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나 고난 등을 빼앗김이나 잃음이나 실패로 정의하지 마시고, 나의 아들을 빼앗으심으로 더 좋은 것을 주고야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의 손길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자꾸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어. 그게 바로 리넷식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 앞에 전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모독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예요. 시드가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자살을 해버렸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으며 하나님의 재산이었으며 하나님의 능력뿐이었던 것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못 참겠죠, 그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거짓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라헬이 라마에서 아들을 잃고 통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 아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예수지옥 김밥 천국이라는 그 설교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렸죠. 라헬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고, 베냐민이 남유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라헬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라헬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어미로 상징적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베냐민, 즉 이스라엘을 잠시 빼앗아 버린단 말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의 빼앗김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다시 한번 나타나죠. 그게 예레미야 31장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빼앗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기근과 흉년에 내던 지시기도 하시는 일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반복하고 반복하여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결국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돌려보내실 걸 왜 빼앗아 가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을 빼앗고 이스라엘을 빼앗고 라헬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던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며 교회인 두 증인을 바벨론 성과 길가에서 죽여버린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들을 골탕 먹이시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그들을 부인시키시는 방법으로 잠시 사용하신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잃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을 뺏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심장에 먼저 칼을 꽂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아들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로운 부활의 몸,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옛사람의 빼앗김을 경험해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들의 빼앗김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그것을 쌓고 모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마음을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알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생명처럼 갖고 있는 그것들에게서 내 마음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크레도, 믿음, 신조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뺏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통해 다른 말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고도 힘으로 작용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함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빼앗기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상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께서 통곡하고 있는 라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진짜 아들, 즉 영원한 생명을 돌려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으로 오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아들, 즉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아들, 바로 새로운 나로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이 옛사람 싹 죽여버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옛사람 싹 죽여버리고 싹 빼앗아버리고 새로운 나로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빼앗김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거룩한 빼앗김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복음에 대한 올바른 선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선이해가 없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죠. 요셉이 매점매석을 해서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돈을 전부 끌어모아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돈이 떨어져서 진했다가 완전히 파산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돈이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곡식과 맞바꿀 아무런 재화가 없는 이들의 땅, 전지도 전부 뺏어버려요. 그게 언약의 후손이 할 일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돈과 땅을 전부 끌어모아서 바로에게 바쳤다는 그 사실은 헤로도투스나 스트라보 같은 역사가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역사적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진짜로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도덕관이나 윤리관 그리고 사회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7년간 풍년이 들고 나중에 7년간 흉년이 될 것을 명확하게 계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만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자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그 불쌍한 백성들의 돈과 땅을 전부 빼앗아버리는 게 잘하는 짓이에요? 무슨 도둑놈이죠. 그건 악당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걸 한 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민중을 위하고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위정자는 백성들을 계몽해서 흉년에 대한 대비를 시켰어야죠. 왜 몰래 다 사들였다가 더 비싼 값에 팔아먹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대비를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오로지 자기 위에 왕의 유익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얻은 어떤 고급 정보로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를 하는 오늘날의 정신 나간 어떤 악한 관리들과 똑같은 행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로 자기만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애굽에 가나안의 모든 돈과 땅이 전부 자기께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매점매석으로 자유농들을 일시에 전부 소작농으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그건 악덕기업가의 원조예요. 요셉은 지금 힉소스 왕조라는 이방 왕조가 애굽의 모든 돈과 땅을 다 차지하는 데에 1등 공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곳에 한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진짜 왕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예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한 왕에게 완전히 복속이 되어서 순종을 하는 전제 군주제의 애굽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 아니에요. 바실레이아 왕국 전제 군주제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자신의 가치관이나 도덕관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정신 등을 전제하고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인간과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책이지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식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이라느니 유다는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할 나쁜 놈이라느니 요셉은 애굽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했고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한 더러운 인간이라는 등의 직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독자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인간의 죄와 구원을 친절하게 설명을 하실 뿐이에요. 그 설명을 위해 역사까지도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이 되시고 죄인과 연합한 세례를 받으시고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가 되신 그런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장씨 계명하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애굽 사람으로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한 왕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그 왕을 왕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독자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인간의 죄와 구원을 친절하게 설명을 하실 뿐이에요. 그 설명을 위해 이 역사도 경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과 예정과 계획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건화되어 설명이 되는 거고 그 객관적이며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계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당신의 백성들의 아들을 빼앗아버리는 예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 안에서 타락을 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자신들의 안위와 행복과 만족을 채우려 애를 써왔어요. 인간들은 성, 노예, 명예, 인기 등등 제한되고 유한한 이 세상의 자원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최고의 행복, 즉 구원에 도달하려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절대로 인간이 참 행복과 만족에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역사와 경험과 교육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려 하고 행복에 도달하려 하는 시도를 할 때 그 길을 막아서시는 거예요. 때때로 그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옛사람과 이 세상의 가치들을 완전히 빼앗아 버림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의 힘과 가치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점점 구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로마서 13장의 내용처럼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냔 말이에요. 왜 거기에서 아 이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는 삿대질을 하냔 말이에요. 그게 리넷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빼앗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의 소유나 힘이나 명예나 자랑이나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 오직 유일한 절대 상위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의뢰하는 삶만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자꾸 자기의 마음을 둔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자기의 마음이 자꾸 쫓겨나게 된단 말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측근이 이야기하는데 마이클 잭슨이 죽기 전에 수년 동안 나는 자살하는 게 나아. 나는 죽고 싶어. 그걸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돈이 많고 20대의 세계적인 탑스타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 왜 그렇게 죽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가는 곳마다 소녀들이 기절해 나갔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자가용 비행기 헬리콥터가 몇 대씩 있었고 2600에이커에 달하는 네버랜드. 집이 2600에이커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한 말이 죽고 싶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너무 약물을 많이 먹어서 수시로 위세척을 해야 되었대요. 인기, 명예,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못 만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는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많이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복인 겁니다. 표정들이 굳어지시는군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끔 빼앗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식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명예를 빼앗기기도 해요. 그렇게 빼앗겼다가 나중에 다시 찾았을 때 그것에 대한 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알고지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뺏었다가 돌려줬을 때 그게 옛날에 내가 보았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갈 때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비워내시고 그 빈 공간에 예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삶이 우리에게서 격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빼앗김의 사건이 자신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저주하고 떠난 것, 그것이 씨드를 모독하고 죽게 만든 리넷식의 사랑이에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제기 폴라를 번쩍 안아서 제지 공장에서 탈출시키는 것처럼 절대 그들을 번쩍 안아 들어올리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어버리세요. 그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시드의 죽음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힘과 도움이 탐났을 뿐이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 원치 않으세요. 성경은 그들을 돌짝밭, 가시떨기밭이라고 부르죠. 정확하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먹여만 주시면 땅도 다 내놓고 노예가 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종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맞짱 뜨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네, 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인. 우린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노예가 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하자 요셉이 그들의 땅을 몰수한 후에 곡식을 주고 종자와 식량으로 쓰라 그래요.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백성이 애굽 왕의 소장농, 즉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 건 안 뺐죠. 왜 안 뺏어요? 그들의 땅도 빼앗아버리면 제사장들이 왕실 위주로 근무하던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각지로 퍼져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신 거예요. 그 애굽의 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거는 안 뺏어요. 녹을 계속 주세요. 먹고 죽으라고. 내 백성들 건드리지 말라고 안 뺏어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만을 위해 역사를 운행하고 계세요. 그렇게 요셉이 그들의 땅을 몰수한 후에 곡식을 주고 종자와 식량으로 쓰라고 하자 그때 백성들이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 흉년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 왕에게 종속이 되고 항복이 되자 흉년이 끝나고 새로운 파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뒤로는 흉년이라는 단어 안 나와요. 그리고는 소출의 5분의 1만 왕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자신들이 갖게 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고대 농지법이 만들어져요. 요셉에 의해 새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고대의 역사서들을 보면 그때 요셉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한 고대 농지법이 상당히 오랜 시간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 농지법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요셉이 만든 요법으로. 어찌되었든 이제 다시는 농민들이 굶을 일이 없어진 거예요. 자유농들이 나라와 왕과의 관계 속으로 복속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밭을 갈고 논을 갈아 내가 먹을 걸 내가 준비해야 됐는데 이제 왕과 나라와의 관계 속으로 복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5분의 1만 바치면 5분의 4는 다 내 거예요. 그건 손해가 절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세금으로 그보다 더 많은 걸 냈어야 되었어요. 근데 이제 왕과 나라에 내가 복속이 되어서 그 왕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의 꿈이 펼쳐지고 백성들의 의견이 다수결에 의해 수용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모든 걸 빼앗긴 피조물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력으로 배불리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닌 자신이 속한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 바쳐라 하면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개혁을 꿈꾸는 많은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이데올로기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민주주의가 가장 인간다운 이데올로기가 맞습니까? 민주주의는 내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바탕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사회학자 홉스가 한 이야기예요. 국가가 자신의 사유 재산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라는 인본주의적 핵심 계약 내용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홉스의 지적처럼 민주주의는 인본주의의 만개인 거예요. 절정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타파해야 되고 불평등하게 누가 누구를 섬기고 섬김을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본주의의 만개가 민주주의로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수를 모아서 다수결로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게 인간다운 것입니까? 그건 그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해서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했을 때만 옳은 거예요.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게, 많은 이들이 옳다고 하는 게 정말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슨 민주주의적인 운영입니까? 성경은 당해주라고 그러고 먼저 섬겨주라고 하고 누가 손해를 입히거든 손해를 보라 그래요. 다수결로 이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것들 조금 손해본다고 너희의 영원한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한 것들을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가를 집요하게 묻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교인들의 의견이 관철이 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다수가 불편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라는 왕에 의해 전제군주제로 끌려가는 공동체여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사가 왕이 되어서 목사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는 그런 참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는 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 교인들의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말씀의 진위를 왜곡하고 성경의 근본 지평을 벗어난 만모니즘과 성공주의와 세속적 소유 지향성, 패권주의 등을 지향하는 그러한 천민 자본주의보다도 못한 그런 치졸한 막가파식의 힘의 원리를 따라 교회의 몸집을 확장해가는 그런 류의 행태는 지양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교회 교인들 과반수가 찬성을 한 사안이니까 이제부터는 고난이나 죄나 십자가, 자기 부인 심판 이런 설교 하지 마세요 하신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의 과반수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도 이제부터 긍정적 사고와 긍정의 힘, 성공 신화와 이데올로기에 맞는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빼앗겨야 돼요. 우리의 주장, 우리의 의견, 우리의 뜻, 우리의 꿈, 우리의 야망, 하나님 이외에 나의 힘이라고 쌓아둔 모든 것 다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나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흔들고 모함을 하고 하는 거 그게 어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이 전부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자리에 앉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의 뜻을 빼앗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올바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의 독자들인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시체가 되어라, 주검이 되어라.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죽어라 하고 반복하여 외치고 있어요. 다수결로 너희들의 의견을 관철해라가 아니에요. 죽어라, 시체가 되어라, 주검이 되어라. 내일은 내가 한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돋보이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올인하고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이들을 밟고 하는 일이 어찌 성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보세요.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아니 여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예수님께서 말세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말세 때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러니까 가짜 목사들이 큰 표적들과 큰 기적들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말세죠.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이 2000년 전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말세인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단 말입니다. 심판이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이 하는 거고 어떤 게 마귀가 하는 건지 구별 못하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기적과 표적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까요?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 앞에서 맥을 못 추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주의와 만문이즘에 물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자기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뭔가 유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기적과 표적을 갈망해요. 자기의 삶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불치병이 낫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마귀가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빼앗기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도 내가 힘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더 쌓아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빼앗는다고 했는데 내 마음을 오히려 거기에 더 두게 만드는 게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들을 적당하게 들어주면서 여러분을 그리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유황 불못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앞에만 가면 맥을 못 쳐요. 주님은 당신이 임하실 때 번개처럼 시체를 보고 달려드는 독수리처럼 임할 거다 그러죠. 번개는 동쪽에서 일어나면 동쪽에만 있어야 하는데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듯이 주님이 임하겠다 그래요. 그 말은 공간의 제한을 초월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 인터넷으로 방송하면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예, 공간의 제한을 초월한 상태로 재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시체 위에 내려앉는, 주검 위에 내려앉는 독수리처럼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독수리들이 수많은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확하게 맹수들이 먹다 남은 죽은 시체들을 향해 내려앉는 거 아시죠? 동물의 왕국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수많은 믿는다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있는 시체인 당신의 백성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있는 시체와 방불한 이들에게 정확하게 내려앉아 그들을 날개에 태우고 마치 제기폴란을 번쩍 안아들고 제지공장에서 나간 것처럼 나머지들은 이 더럽고 어두운 세상에, 이제 불로 곧타버릴 세상에 놔둬버리고 그들만 들어올린다라는 거야. 독수리처럼. 따라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죽음, 시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자식을 뺏어가버리고, 돈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돈을 뺏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좋은 걸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잠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좌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골로새서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영적 현실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으로,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증인이 바벨론 성 길가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조롱하면서 장사도 안 지내줘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서 보좌 우편에 앉히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으세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못 박히고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것을 얻어내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죽었다며.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인간들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도. 근데 그걸 기독교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이 벌떼처럼 모여요. 다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독수리는 절대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존재들에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잭이 그 폴라 옆에 리넷이 있었는데 거들떠도 안 봤어요. 폴라만 벌쩍 안고 나갔다니까요.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예배당에 같이 앉아있었는데 몇 명만 예수님이 반짝 들어서 날개에 태우고 날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냔 말이에요. 내 자식이 잘못되고 내 재산이 어떻게 될까는 그렇게 걱정하면서 혹시 예수님이 내려와서 나는 안 데려가면 어떡할까? 왜 그 걱정들을 안 하시냔 말이에요. 천국, 지옥을 안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도 하죠.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하는 믿는 자들은 많은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천국, 지옥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에 대해서도 죽은 거고, 여러분의 육신적 건강에 대해서도 죽은 거고, 여러분의 명예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평가에 대해 살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다 보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칭찬해준다고, 부러워한다고, 존경해준다고 믿지 마세요. 집에 가면 다 욕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여러분? 너 정도 나이에, 너 정도 학벌에, 너 정도 위치에 이만큼의 평가는 받고 있어야지. 전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세상에게 자랑스러운 평가를 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게 이 불쌍한 인생들의 현 주소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에만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 자식. 그렇게 세상에게 조롱당하면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줬구나. 참 고맙다. 여러분이 지금 부끄럽고 민망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 참 잘 참고 있네. 참 고맙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니 참 꼴 좋다. 누구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거냔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한 상태에서 끝까지 하늘 소망을 놓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보여줬구나. 잘했다, 내 자식. 세상은. 아이고, 쫄딱 망해가지고 참 꼴 좋네. 너 같은 거하고 이제 친구 안 할래. 자, 어떤 평가에 더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생각도 안 하시죠. 여러분 정말 사업이 망해서 마음까지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식이 대학 떨어졌다고 마음까지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후에 닥쳐오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손가락질 때문에 전부 마음이 상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에요. 쪽팔려서예요. 세상에게 쪽팔려서. 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세상이 죽은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런들 뭔 상관이에요. 그거 훈련하세요. 그 세상에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밝혀질 거야. 니들 맘대로 생각해. 좀 이런 용사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악플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 초딩들이 할 일 없어서 써놓는 거 그거 갖고 자살하고 그래요. 연한 애기들이 할 일 없어갖고 앞에 앉아가지고 막 악플 하는 거 왜 그걸 온 세상이 나를 이렇게 보나 봐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자살합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던 말든 뭐 어때요? 저한테 콘서트 때 가요 불렀다고 어떤 인간들이 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맘대로 떠들고 다녀 괜찮아.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할 거야. 제가 그랬다니까요. 니들 맘대로 기사 써. I don't care. 목적이 있어서 한 거고 결과가 좋았으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우리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신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 순교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쪽팔려 죽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날 칭찬하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그 엉뚱하게 어디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가서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죽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뺏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지만 하나님이 가라시니 간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셨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그게 꼭 그렇게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부모님 속 안 썩이셨어요? 여러분은 전부 모범생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더 했으면서. 내가 가출 몇 번씩 한 사람도 알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잘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멋지게 예수 믿고 있으면 잘 된 거지 뭐예요. 만일 그 상황을 보신 우리 아버지께서 야 우리 아들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내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아졌네. 이 아버지가 참 기쁘다. 아이고 우리 딸 자식이 속썩이니까 성경 말씀을 더 신실하게 붙드는구나. 아이고 참 기특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평가하신다면 그때도 부끄럽고 민망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런 사건이나 현상들로 기죽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주검이 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셔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 자신을 채워야 하는 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라 불리는 똥덩어리들, 배설물들을 치워내시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소원, 나의 문제 해결에만 천착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뺏기세요. 기쁘게 뺏기세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정작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게 뭐예요? 다르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없어졌을 때 죽고 싶으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돈, 자식, 명예, 인기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서 사라졌을 때 혹시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게 여러분 생명이에요. 왜? 이게 없어졌는데 내가 살 의미가 없다라는 건 내가 그걸 생명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잖아요. 그게 내 생명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가변적인 거예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그 예수를 생명으로 꼭 붙들고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왜? 예수가 변하지 않는 분이고 배반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생명으로 갖고 있는 자는 돈이 사라지면 곧 같이 죽어요. 유황불못으로.
명예, 자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인기, 쾌락 더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아비나 어미, 아들이나 딸, 사람들의 평가, 쾌락, 재물,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을 앞서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유한하고 한시적인 것들이에요. 예수님만 소멸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생명으로 꼭 붙들으라고 다른 것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밀어내시면서 그걸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서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 만왕의 왕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저는 기쁘게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게 성도예요. 본문 25절 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종처럼 살게요. 그거보다 더 나은 삶이 없네요. 요거 가르치시기 위해 세상의 가치로 도배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를 꼭 붙들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전부 부인해 내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빼앗김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본물을 성경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그게 자신의 자랑과 교만이 되지 않는 사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빼앗긴 거예요. 근데 돈은 개뿔도 없는데 여전히 그게 나의 목숨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아직 안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이런 걸로 빼앗겼다 안 빼앗겼다 평가하시면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참 내가 이렇게 너무 건강하니까 맨날 딴 생각이나 하고 주일날도 그냥 골프나 치러 가고 싶고 그러네요. 하나님 참 제 마음은 하나님이 제 건강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에 더 전념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라도 생각하는 사람 건강 하나님께 뺏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지금 너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직장을 잡아서 혹시 우리 자식 교만해질까봐 걱정이에요.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저 자식 저 직장 빼앗아서라도 하나님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식 뺏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는 무슨 개뿔이야 예배냐.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 멋진 사람 돼서 이 어미의 이 아비의 자랑이 되어다오. 그 자식이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뺏으세요. 반드시 빼앗아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러니까 미리 항복하시란 말이에요. 미리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에요. 민주주의 공화국 아닙니다. 여러분의 뜻 관철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시체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진 힘이나 이용하고 그분에게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을 목적으로 그분을 신앙하고 사랑하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모독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목매달아 죽고 싶으실 거예요. 저놈이 진짜 나를 모독해도 하참 모독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진 그 어떤 것을 이용하기 위해 거짓 사랑을 고백하는 리넷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록 이 세상에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나의 꿈의 실현에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거룩한 빼앗김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폴라 같은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 하나님은 절대 리넷에게 안 찾아갑니다. 폴라에게만 찾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